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3장 6절에서 11절 말씀까지 우리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한 목소리로 우리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6절만 읽겠습니다. 다 같이 6절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그러면 고린도후서 3장 6절 말씀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고린도후서 3장 6절 말씀이 무지무지하게 중요하고 굉장히 깊은 이야기 말씀입니다. 우리가 꼭 알아두어야 할 그런 말씀이죠. 자, 이 말씀 들어가기 전에 이 말씀이 왜 나오게 되었는가 하는 그 배경을, 백그라운드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세웠고 1년 6개월 동안 거기에서 목회를 하고 떠났죠. 그런데 바울이 떠나니까 거기에 가짜, 거짓 이 교사들이 그 교회에 침투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유혹을 하고 넘어뜨립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유혹을 하면서 그들이 내세웠던 게 뭐냐면 바울을 공격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을 보면 최고의 예수님의 제자고 사도인데 그 거짓 교사들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너희들에게 이렇게 추천서를 가지고 보여주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바울은 추천서를 가지고 있지 않은, 추천되어 있지 않은 그런 사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에게 추천서를 좀 보여달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그리고 유혹되어서 흔들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추천서는 바로 너희들이다. 나를 사도라고 인정할 수 있고 나를 사도로 추천할 수 있는 추천서는 바로 여러분들 자신이다. 여러분들이 나를 사도로 추천하는 추천서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더 엄청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바로 나의 추천서인데 그 추천서는 누구의 추천서냐?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쓰신 편지가 바로 너희들이고 나의 추천서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 고린도 교회에서 자신이 얼마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서, 구원의 말씀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일을 얼마나 자신이 생명을 다해서 전했는가를 가지고 확신을 갖고 있어요. 그 복음을 받아들인 고린도의 사람들이 드디어 마음의 변화를 받고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였어요.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완전히 변화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울로서는 확신을 갖고 내가 정말 사도로서 사역을 잘했구나, 잘 감당했구나 하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확신이 자기 스스로 우쭐해서 아니면 스스로 자만해서 내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주셨다는 걸 고백을 했습니다. 거기까지가 바로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이었어요. 오늘은 3장 6절 말씀입니다. 3절, 6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다시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인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여기에서 바울이 던지는 첫 번째 말이 뭐냐면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신이 누구냐?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느냐? 이제 그 거짓 교사들과 속아서 넘어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누구냐? 그리고 너희는 누구냐? 다름 아닌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것이요. 여러분 이 단어를 잘 기억해 두세요. 새 언약의 일꾼. 새 언약의 일꾼. 여기에 보면 중요한 단어가 두 개가 나오죠. 새 언약 그리고 일꾼이란 말이에요. 일꾼인데 새 언약의 일꾼이고 새 언약이 있는데 그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말은 바울이 왜 하고 있느냐 하면 모세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 선지자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처럼 바울 자신은 율법이 아니라 새 언약을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은 선지자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모세는 율법을 위해서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지만은 자신은 새 언약을 위해서 선지자가 아니라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딱 생각하는 아하, 모세는 그러면 선지자인데 자신은 사도라는 거예요. 모세는 선지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자지만 자신은 새 언약을 위해서 봉사하고 일을 하고 섬기는 일꾼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궁금한 게 있어요. 도대체 새 언약이 뭘까? 여러분 새 언약이 뭘까? 새 언약, 쉽게 얘기하면 새로운 언약, 새로운 약속, 언약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사람 간에 맺어진 약속을 우리는 언약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사람이, 인간이 끊임없이 약속을 하는 이 언약으로 되어 있는 말씀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옛 언약, 옛 약속이고 신약은 새로운 약속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약속으로만 구성되어 있는데 바울은 누구냐? 이 새로운 언약, 신약의 사도로서 자기는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 새 언약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쓰여 있는데 이 언어를 잘 용어를 잘 생각해 보면 새 언약이란 단어가 제일 처음으로 최초에 쓰여진 게 언제 쓰여졌느냐? 구약에서 쓰여져 있어요. 옛 약속에서 그 말이 쓰여져 있다는 것이 신약에 쓰여진 것이 아니라 처음 쓰여진 것은 구약에 그 단어가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요. 그것도 딱 한 번. 어디에 쓰여 있을까?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여기서 내라는 것은 하나님 여호와를 말하는 것이죠.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여호와께서 새 언약을 세우리라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31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레미야서 31장 33절에 가면, 두 절 뒤에 가보면 33절에 가면 그럼 새 언약이 어떻다는 것인가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33절을 제가 또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렇게 이와 같다는 것이에요. 곧 내가 나의 법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죠.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뭐냐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속에, 그들의 마음에 두게 되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된다는 것이요.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이 지금 놓여 있다면은, 하나님의 법이 우리 마음속에 쓰여져 있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새 언약. 새 언약은 한마디로 말하면 나의 법을 너희 마음에 쓰겠다는, 이제부터는 그렇게 해서 너희들이 내 백성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런 새 언약을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제 약속을 하셨는데, 그리고는 잠잠하고 있다가 드디어 바울이 이 단어를 또 씁니다. 오늘 읽은 이 6절 말씀에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이,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다. 새 언약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바울은 이 단어를 한 번 더 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한 번, 그리고 신약에서는 바울이 두 번 쓰는데, 한 번 쓴 것이 바로 6절에 나와 있고, 또 한 번은 어디에서 썼느냐? 고린도 전서 11장 25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11장 25절에 바울은 또 뭐라고 기록을 했느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시는, 이제 돌아가시기 그 전날 붙잡혀서 밤새 끌려다니시고 심판을 받고, 그 다음날 아침에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돌아가시기 그 마지막 날 밤에 있었던 사건인데, 그 사건을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식후에 또한, 식사를 한, 저녁 식사를 한 후에 또한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잔을 가지시고, 포도주를 나누는 잔을 가지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가라사대, 이 잔은, 이 포도주 흘린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그런데 곧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잔에 포도주를 채워서 이제 이것을 새 언약이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그럼 포도주 잔에 있는 것이 바로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려서 흘리는 예수님 피를 말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11장 25절에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바울이 얘기한 기록이 실제로 누가 말을 한 것이냐?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새 언약은 구약에서 예레미야가 약속했고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 선포가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역시 그 마지막 날 밤에 이렇게 얘기하면,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 똑같은 말씀을, 바울이 그 말을 똑같이 인용을 한 것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새 언약이란 말이, 구약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마음에 쓴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예수님께 와서는 예수님은 뭐라 하느냐? 자신이 흘리는 피가, 그것이 곧 새 언약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새 언약은 말씀과 예수님의 죽음이 지금 아주 묘하게 겹치고 있는 거예요. 새 언약이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표현하고 그걸 암시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죽음이 곧 새 언약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이 왜 새 언약일까? 왜 그것을 새 언약이라고 할까?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에 보내는 로마서에서 이 새 언약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열 개의 중요한 말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어디에 나오냐면 로마서 3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에서 이제 설명을 하고 새 언약이 도대체 뭔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새 언약이 왜 필요한가? 그리고 새 언약은 어떤 것이고 우리에게 어떤 것을 가져오고 있고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새 언약을 아주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3장 21절에서 24절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율법에 의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기까지가 바로 이 새 언약에 대한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 중요한 말씀이 열 가지가 나옵니다. 이 열 가지를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바로 새 언약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에요. 첫 번째가 뭐냐면 율법 외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율법 외에 전에는 율법이라고 하는 옛 언약이 있었는데 이제는 이 율법 외에 옛 언약 외에 그것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보면 뭐라고 되냐.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났다. 그 다음에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그럼 이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난 것이 어떤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의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한 의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어떤 사람에게 나타나느냐? 모든 세 번째 보면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의로는 하나님이 의롭다 하심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고 세 번째는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게 되는 것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 차별이 없다는 것이요. 옛 언약은 차별이 있었는데 이 새 언약에서는 믿는 자는 그가 누구든지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나 믿을 수 있어요. 누구에게나. 그러니까 옛 언약은 제한이 있었는데 새 언약은 완전히 개방되어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이 새 언약은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것이 차별이 없다가 네 번째고 다섯 번째는 뭐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 이 새 언약이 필요하냐 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것이에요. 이게 다섯 번째. 이 세상에 의인이 하나도 없어요. 다 죄를 범한 죄인들입니다. 죄인은 죽어야죠. 그런데 그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여섯 번째 보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안에 있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죄를 지었는데 왜 하나님 앞에, 죄인이니까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에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고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못 나가는 걸까요? 죄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이제 여섯 번째인데 일곱 번째 보면은 이제 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나갈 수가 있었느냐? 일곱 번째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이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이에요. 구속인데 이 구속은 어디에 있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에 의해서 이루어진 구속이란 구속이란 말은 어떤 단어냐 하면 대신 우리의 죄를 속했다는 거예요. 우리 죄를 대신 그분이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갚으셨다는 거예요. 구속이란 단어가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어야 할 것을 대신 그분이 갚으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이게 일곱 번째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 여덟 번째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구속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언약에 들어가게 됐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다음 단어가 중요한 것이 또 뭐냐, 값없이. 우리가 구원을 받고 구속을 받는 것은 값이 없다. 이게 아홉 번째, 값없이. 그리고 열 번째 마지막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는 것이. 이 모든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 새 언약의 결론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이었고 멸망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 의롭다 여기셨다. 우리를 의롭게 받아들이셨다. 비로소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 아, 저들은 내가 인정할 만하다 하고 하나님이 인정을 해서 우리가 비로소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합니다. 새 언약은 바로 이 구원의 역사인데 이것이 바로 바울은 이러한 새 언약을 담당하는 일꾼으로 자신이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요.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이 뭐냐?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6절에 보면은 6절 말씀을 다시 여러분들이 잠깐 보시면 이렇습니다.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다는, 어떻게 새 언약의 일꾼을 되게 하셨느냐? 보니까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영으로 했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단어, 의문, 영. 의문이라는 것은 뭘 궁금하게 한다, 궁금하다는 이런 의문이 아니라 의문이란 글자를 말하는 거예요. 글로 쓰셨던 글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 글자로 쓴 의문이라는 것이 뭐냐? 바로 옛 언약이고 그 옛 언약은 다른 말로 하면 율법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새 언약의 일꾼이 된 것은 그 율법을 위해서 우리가 언약이 된 것이 아니고 그럼 뭐냐? 영으로 된 것이다. 영이란 새 언약이고 영은 바로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을 말하고 바로 뭐를 말하냐?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과 복음을 말하는 건데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 된 바울은 또 새 언약으로 통해서 구원을 받은 우리는 율법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일꾼이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요 율법과 복음 요 두 가지를 한번 우리가 잘 비교를 해보고 싶어요. 율법의 대상과 복음의 대상이 다릅니다. 율법의 대상은 누굴까요? 율법은 누구에게 주어진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어진 거예요. 혈통적으로, 민족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졌던 것이 율법이었어요. 그래서 이 율법을 주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이 대상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 있는 이 새 언약은, 복음은 대상이 누구냐? 유대인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모든 믿는 자를 말하고, 그러니까 대상이 차별 없이 넓어진 거예요. 율법은 유대인을 향한 민족적인 그러한 것을 하나님이 주셨고, 새 언약으로서 이 복음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이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언약의 대상이 다르다는 거예요. 두 번째, 언약의 특성이 또 달라요. 옛 언약인 이 의문은 뭐냐면 문자적으로 형식적으로 쓰여져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적인 글로 쓰여져 있는 것이 바로 이 옛 언약인데 새로운 언약은 뭐냐면 영적이에요. 그리고 우리 마음에 쓰여져 있는 내적인 그런 영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언약, 우리는 바로 율법의 그 글자에 의해서 우리는 영을 구원을 받거나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영력,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언약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이고 언약을 본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새 언약의 방법, 이 언약의 옛 언약의 새 언약의 이 가지 방법이 또 달라요. 옛 언약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를 통해서 우리 옛 언약의 유대인들은 그들이 그 언약을 지켰어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말하는 이 언약은 하나님께 끊임없이 제사를 드려가지고 자신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께 자신들이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제사를 통해서 그들이 다시 새롭게 되고 하는 이런 과정을 거쳤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율법이라는 건 뭐냐면 이들이 이 방법은 그 율법이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끊임없이 몸으로 행동을 해야 돼요. 지켜야 돼요. 행동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율법의 이 옛 언약의 방법은 뭐냐? 제사와 율법을 지키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행함이라는 거죠. 그런데 새 언약은 그렇지 않아요. 새 언약의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희생제물로 죽으셨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를 드릴 필요 없어요. 이미 예수님께서 한 번 자신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제사가 끝나버린 거예요. 우리 대신에서. 그리고 우리는 그런 행위를 갖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된다는 거죠. 이것이 율법과 옛 언약과 우리가 말하는 복음, 새 언약의 아주 확실한 차이라는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구약과 신약에 걸쳐서 이 총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그 역사 가운데서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가 두 가지가 있다면 율법과 복음이에요. 의문과 영이에요.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은 그런데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자신은 의문이 아니라 영의 사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바울은 율법 조문을 섬기는 자로서 자신을 부른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일꾼이 되기에 감당할 수 있도록 만족해 하셨다는 것이에요.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율법을 전혀 순종할 수 없었던 이스라엘, 이 목이 곧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율법을 중재한 중재자인 것처럼 바울은 누구냐? 교회와 그리스도 사이에서 새 언약에 적용이 되고 있는 역시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그런데 율법을 인간이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 그렇게 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받아들여서 변화된 사람을 통해서 그들이 성령의 역사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바로 성령의 중재자가 된 것이 누구냐? 그 부름을 받은 것이 바울이라는 것이에요. 모세는 율법의 중재자이지만 바울 자신은 영의 중재자라는 것이에요. 성령의 중재자. 이렇게 엄청난 것으로 바울은 지금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바로 율법의 중재자를 통해서 우리가 새 언약의 사람들이 된 것이 아니라 바울의 이 영의 중재자를 통해서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언약의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냐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6절 제일 끝에 나옵니다.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말에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고. 의문, 옛 언약은, 율법은 뭐 하는 것이라고? 죽이는 것이요. 영은, 성령은, 복음은 살리는 것이라고. 자, 율법은 어때요? 죽이는 것이요. 그러면 율법을 받아들인 유대 백성들은 전부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어요. 그럼 바울도 그러면 저기 누구야? 다윗왕도 죽었어. 모세도 죽었어. 다 유대인이니까. 그러니까 이 말을 우리가 잘 들어요. 여기서 보면 율법은 죽이는 것이에요. 율법은 죽이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율법이 죽인다는 것은 이 말을 잘 들어요. 율법 자체가, 율법이라는 그 율법 자체가 사람을 죽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바울은 로마서 7장 12절에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롭고 선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율법이나 계명이나 이것 자체가 율법이 거룩하고 선하고 의롭다고 선언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 선지자도 아까 말을 했죠. 새 언약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또 내가 나의 법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 마음에 기록하겠다 그런 거예요. 뭐를요? 나의 법을. 나의 법이 뭐냐? 율법이에요. 율법을 그들에게서. 그러니까 율법을 없애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마음속에 기록된 것은 바로 율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새 언약의 목적이 뭐냐면 율법을 완성시키는 것이에요. 율법을 완성시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왜 율법이 죽이는 거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율법이 죽이는 거라는데 왜 율법을 죽이는 것이라고 바울이 말을 하고 있을까요? 이 말을 설명을 하면 이렇습니다. 율법 자체가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은 구원을 이루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율법은 오히려 율법은 율법이 만약 우리에게 오게 되면 비로소 우리는 죄를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자, 여기 예를 듭니다. 여기 도적질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도적질을 하는 것은 죄일까요? 아닐까요? 죄지요. 그런데 도적질을 하는 것이 죄라고 정해놓은 율법이 만약 없다고, 법이 없다고 해봐요. 그러면 도적질을 하는 것은 죄가 되질 않아요. 양심에 깨름직하고 그런 건 있지만 법이 없기 때문에 도적질은 죄가 되질 않아요. 사람을 죽이는 것이 법에 의해서 죄가로 정해지지 않으면 사람을 죽이는 것조차도 죄가 되질 않아요. 우리가 한국의 정치나 미국의 정치나 세상의 일을 가만히 보면 도덕이나 양심에 의해서는 저게 잘못이 분명하고 죄인데 법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법에서 빠져나가면 죄가 없어요. 참 묘한 거죠. 그래서 율법은 뭐냐면 죄를 진 사람이 너는 이것이 죄야 하고 알려주는 기능이,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인식하게 하는 기능이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간은 말이죠. 율법이 이것이 죄라고 그러면 그 율법이 말하는 죄를 우리가 잘못을 범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 금해진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죄를 저지른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뭐가 될까? 죽게 되는 것이라. 그러니까 율법이 없으면은 나쁜 짓을 해도 자기의 잘못이 없기 때문에 절대 죄가 아니니까 죽질 않는데 율법이 그것을 죄라고 딱 지정을 하니까 비로소 그들은 죄인이 되어서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죽이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령은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이에요. 똑같은 것이에요. 율법은 죽임으로써 죄를 깨달음으로써 그들을 거룩하게 만들고 선하게 만드는데 인간이 연약하니까 그걸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성령은 살리는 것이라고 했어요. 왜냐? 우리가 죄를 깨닫고 알고 율법을 통해서 죄를 알았는데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 약해요. 우리 인간은 법을,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법을 지킬 의지도 없어요. 생각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그 모든 것을 갖다가 우리가 이건 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능력도 없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바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줘요. 눈을 탁 뜨다. 성령께서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성령을 슬프게 하는 이것이 죄로구나.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성령이 우리에게 찔림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이것이 내가 죄니까 죄를 저지르지 말아야 되겠다는 결단도 주세요.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은 뭐냐? 죄를 짓지 않도록 만들어주신 살리는 능력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성령 이 두 가지는 율법과 복음은 다 하나님의 이 역사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하나님 도구인데 율법은 죽이는 방법으로 성령은 살리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속의 도구라는 것이에요. 지금 그런데 바울은 지금 뭐라고 하였느냐? 내가 바로 누구냐? 나는 그 죽이는 율법의 사도가 일꾼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살리는 난 사도로 왔다는 거죠. 바로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 있는 가짜들이 누구냐? 바로 이 율법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만 율법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얻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전한 복음은 뭐냐? 법을 지켜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계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를 살리게 해준다. 이 복음을 전했다는. 그렇게 바울이 지금 오늘 말씀하고 있는 6절이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여기에서 분명하게 깨달아야 될 게 세 가지예요. 우리는 성도는 누구냐? 바울이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바울이 성령의 이야기라고 성령의 약속을 한 사람, 성령의 중재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똑같이 성령의 중재자예요. 그리고 바울이 정말 성령의 생명의 역사를 살리는 생명의 역사를 했다면 우리도 또한 생명의 역사를 해야 되는 사람.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새 언약의 증거자들입니다. 우리는 왜냐하면 새 언약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새 언약을, 복음을, 성령을 통해서 내가 만약에 구원을 받았고 생명을 얻었다면, 사라졌다면, 살아났다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하늘로 불러가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생명을 얻었으니까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우리는 발로 불러가야 되는데, 그래서 바로 휴거가 되든, 바로 하나님께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 땅에 있다는 것이에요. 새 언약을 받고도. 왜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머물 수밖에 없을까요? 하나님이 왜 데려가지 않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너희들이 새 언약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새 언약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 새 언약의 증인으로서 남아있는 것이에요. 새 언약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남아있다. 그것을 우리가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 스스로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된다. 성령의 충만함은 방언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언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병을 고치는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성령의 충만이 아니라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어서 새로운 성도로 살아가는 모습, 새로운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이고 열매라는. 우리 성도들은 바로 새 이 언약의 사람들, 일꾼들이에요. 우리에게 정말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새 언약을 선포하고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는 것이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요구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성령의 사람,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냥 예수를 믿는 자들이 아니라 새 언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대신 죽으신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이 새 언약의 약속에 따라서 우리가 구원을 얻은 자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들이고 우리는 의문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얻은 살리는 성령에 의해서 생명의 말씀을 듣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 언약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그 새 언약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에게 주신 성령, 성령이 늘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시고 성령을 떠나고 성령을 버리고 성령을 노엽게 하고 성령을 흐트러뜨리는 자들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마음이 영이 깨어서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성령이 함께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